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 바깥에 있는 홍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홍해도 오늘 주의 구원으로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오늘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 특히 홍해 건너는 사건은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고 왜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해 주셨냐면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막 패역한 이스라엘, 불신 배신한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너무 목사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너무 안 좋게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대한 게 지금 복잡한데,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사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시험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너무 기억이 짧습니다. 주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이 얼마나 많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가 알게 뿐만 아니라 모르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호와 그 구원이 얼마나 여러 차례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험을 만나면 또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보면 홍해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만일 이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향했던 그 시선을 돌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그들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이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변 환경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바, 바람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결을 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할 때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출애굽기 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 출애굽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바로의 치하에서 건져내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이제 너희들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 너희들 내가 풀어줄 테니까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의 성공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약속까지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면은 그곳에서 너희들은 다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도움과 기적을 베푸셨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평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많이 주셨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드러나냐? 시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불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콕 집어가지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주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친절함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홍해에서 주를 거역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안위와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함을 베푸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시험 앞에 맥없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 홍해까지는 인도해 줄게. 그다음부터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와야지만 이들은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까지 나온 다음에 돌아서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녀볼게요.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스러운 결과 앞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입시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지.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죽느니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왜 처음에 우리가 예전의 삶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애굽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왔어요. 그게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익숙해요.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험을 만나고 역경 앞에서 우리는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고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 애굽에서 건짐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다시는 해로운 관계로 해로운 습관으로 해로운 태도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셨지 홍해 앞에서 죽으라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세계 최강 군대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좌우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높은 산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는 언제나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짜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앞까지 와 있는 것,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최강 군대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놓아줬다가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통제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이 현실 시끄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100%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저를 따라해줘. 두려워 말라. 두 번째, 굳게 서라.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 첫 번째, 두려워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3절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 냉철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제 주석서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신구약 통틀어 365번 나온대요. 재밌죠? 왜 365번일까요?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걱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필요한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여러 번 같은 명령을 반복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 없는 시험들을 만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두 살, 세 살 된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살짜리 아이가요, 기분이 좋으면요, 이게 집이든 누가 보든 말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뛰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막 웃고 뭐 통제가 안 되죠. 근데 그 아이가 한번 화가 나면 와, 이것도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 전 자주 보는데 저희 동네에서 자주 봅니다. 막 길바닥에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그게 뭐 10분, 20분 계속해서 엄마 뭐 이렇게 할머니는 막 땀 뻘뻘 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발 막 쿵쿵거리면서 그냥 비명 지르죠. 자기 화났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요. 거의 제 눈에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심지어 중학생 돼 보이는 아이가 그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가 어떻게 쟤는 저렇게 컸는데도 저러냐.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어른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야, 감정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돼. 감정대로 살면 안 돼. 감정을 꼭 눌러야 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은 머리가 하얀 분들도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위기 앞에서, 시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믿음의 성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최소 10가지를 봤는데도요, 결국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왜요? 아직은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해로울 뿐입니다. 해로울 뿐. 여러분 이 현실, 이 답답한 현실, 이 문제,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애굽 군대를 보면서 막 우리가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화를 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일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걱정, 근심, 속상한 마음, 좌절, 분노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굳게 서라. 굳게 서라. 14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만히 있으라면 한국 분들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국 크리스찬이면 더 힘들어해요. 이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굳게 서라가 나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이게 힘을 드릴 수 있으니까 굳게 서라로 했습니다. 굳게 서라. 13절 굳게 서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시도를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지금.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행동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을 너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굳게 서라 하면요, 이거는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쉴 새 없이 몸이 막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분주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손을 써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면서 그 먼지로 인한 먹구름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굳게 서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키 한 치도 크게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스라엘의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기네 힘으로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 우리가 맨손으로 한번 애굽 사람들과 싸워보자 해가지고 그 전차 부대를 상대로 싸워봐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뭐 그동안 달리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좌우로 뛰어가지고 저 산 높은 곳으로 피신하자.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뚜렷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보라.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제가 어떤 시제가 등장하는지 주목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이게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보았잖아요. 설교 직전에 이 설교의 인트로 영상을 봤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서 있고 막 바다가 막 갈라지면서 좌우에 벽이 되면서 이게 뭐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대로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쫙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서서 보고 있었어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게 마른 땅이 다 생긴 다음에 걷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홍해에 워낙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많은 다큐멘터리들을 다 봤습니다. 과연 이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세운 게 뭐냐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홍해로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것은 사실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다. 그래서 이 리드시는 다른 곳이다. 뭐 하면서 막 뭐 장소도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기였을 거다고 뭐 그러면서 지형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옛날에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사실 그 리드라는 씨라는 곳은 물이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수심이. 그러니까 발목 정도나 무릎 아래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진짜 그 물이 없어져가지고 마른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집트의 군대가 무릎 아래까지 오는 물에서 빠져 죽은 거잖아요. 이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잘 읽어보면요, 뭐를 강조한 줄 아세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들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진 다음에 걸은 게 아니라 마른 땅이 다 드러난 다음에 걸은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 그 11장 1절에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분명히 내립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으로 이것은 부연 설명이 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걸을 때 마른 땅이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미래의 시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전에 먼저 영안으로 보야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인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 요즘 광고주들이 굉장히 영리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품을 선전할 때 설명을 안 한다. 설명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여러분, 왜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 그게 언베일링 할 때 여러분 그걸 보면요, 저도 웬만한 유혹이 안 넘어가는데 보면 너무 갖고 싶어요. 저 아이폰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근데 보면 또 갖고 싶어요. 보니까. 그게 수법이에요. 세상의 수법이 뭐냐면 딱 보는 순간, 와, 맛있겠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와, 나도 정말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와, 저 사람 저 옷 입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나도 저 옷 입으면 어울리겠다. 이야, 나 저기 꼭 한번 가볼 거야. 이 모든 게 보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 갖고 싶어 합니다.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봤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보는 순간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라, 보라, 보라가 역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신학자들의 아버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신학자의 신학자가 바로 존 오웬이라는 분이었습니다. 17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까지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 오웬의 책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다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다 굵어요. 두꺼워요. 읽지 마세요. 그런데 이 책도 역시 속독 안 됩니다. 읽고 묵상하면 한 1년 걸릴 거예요. 근데 Meditations and Discourses on the Glory of Christ라는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 이분이 죽어가면서 썼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명상, 묵상과 담론, 담화, 이것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존 오웬은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력과 정신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더 정직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해가지고 막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해서 용서를 진정으로 하게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정신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천국가에 가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할 거야 라고 할 때 그가 굉장히 노력하게 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럴듯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그러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오웬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내가 변화된 것, 결국 내가 더 관대해지게 된 것,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된 것, 결국 내가 용기 있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느냐? 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만 나만 손해인데 이렇게 돼서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똑같다고 오은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겁먹으면 안 되지.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용기 있는 척을 한다는 거지만 사실 겉으로는 용기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용기가 있는 자가 되려면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홍해 앞에서 돌아설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